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발 풍선 4개가 어제 타이완 섬 일대에 또다시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이들 풍선들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저녁 8시 24분에 걸쳐 각각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풍선은 고도 15,000에서 33,000피트에서 동쪽을 향해 비행하면서 이날 오후부터 밤에 걸쳐 전부 사라졌으며 이 중 두 개는 타이완 섬 상공을 가로질렀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의 풍선은 타이완 섬과 주변에서 새해 첫날부터 8일째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이날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10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으며 이 중 항공기 2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첫 민간 무인 달 탐사선의 달 착륙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달 탐사선 페레그린의 제작사인 애스트로보틱사는 어제 성명에서 페레그린은 달 표면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페레그린 탐사선은 지난 이날 발사에 성공해 지상 관제사들과의 교신에는 성공했지만 발사 7시간가량이 지난 뒤 추진체계에서 연료가 새는 고장이 발생했다고 애스트로보틱사는 설명했습니다. 고장 발생 이후 애스트로보틱사는 선체의 각도를 조정해 태양전지판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했다며 임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연료 누출을 계속하고 있는 페레그린이 달을 향해 느린 속도로 나아가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면서 이번 임무의 목표를 달 착륙에서 달에 대한 최대 근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번 임무 실패로 민간 개발 무인 달 탐선을 추가로 보내기 위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향후 노력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새벽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던 페레그린 탐사선은 다음 달 23일 달에 도착해 유인 달 탐사 임무에 앞선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등이 금지됩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 증식, 유통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보도에서 한국에서 개고기 소비는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문화의 확산과 도살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개 식용 문화는 사라지게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식용견 사육 유통업자들의 단체인 육견협회는 이 법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지난해 기준 약 1,600곳의 식용견 전문 식당과 1,150개의 식용견 사육 농장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석 달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방문해 지도자들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동에서의 훨씬 더 나은 연결과 통합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이스라엘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서 실제로도 이를 위한 진짜 기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매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매우 다르고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과 회동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대량학살 혐의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데 대해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자위적 방어를 했다는 점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랑스럽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포격 도발을 한 것은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불만 표출과 총선을 앞둔 한국 정부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첨단 단거리 미사일까지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동맹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사흘 연속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하고 한국군이 이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에 거듭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V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해상 사격 도발에 대한 VOA의 질의에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입장과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호사격을 실시한 가운데 한국군도 9.19 군사 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에서 정례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고 서북도서에 있는 한국 측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6일엔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사격을 실시했고 7일에도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지만 이들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한국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사흘 연속 서해 해상으로 포격 도발을 한 것은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총선을 앞둔 한국 정부를 뒤흔들 목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한일 3국 합의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8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3일 연속 포격 도발을 감행한 가장 큰 목적은 한국 지도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umber one goal, I think, is to embarrass the South Korean leadership and bring into question the North Korea policy, their successful deterrent.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윤석열 정부의 미한 동맹 강화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대북 억제력 강화 등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 내 긴장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국 기항 등 미한 동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면서 서해 해상포격 도발 등은 이런 미한 동맹과 미한의 3국 협력은 북한을 억제하지도 위협하지도 못한다는 사실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미 대남 노선을 천명하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반부에 초대형 전략핵 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다시 들어왔으며 핵 전략 폭격기가 사상 최초로 착륙했는가 하면 초대형 핵 동력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때없이 들이미는 등 각종 미국 핵 전략 수단들의 연속적인 조선반도 지역 투입으로 남조선이 미국의 전방 군사기지 핵 병기창으로 완전히 변했다며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이 북한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서해 해상폭격 도발은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김 위원장이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번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서해 해상폭격 도발은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면서 하나는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해 한국 안보 상황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한국군이 상황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한 김여정의 발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군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며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뻔뻔스럽게 탄착점까지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는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한국군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실제로는 거의 확실히 포사격을 한 날에 포사격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북한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미 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y're just really trying to they're being very political. They're trying to make the South Korean people doubt.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4월 총선 전에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협박과 위협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인 1953년부터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은 확실히 가속화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더 위험한 도발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3국이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마무리하고 국방협력과 훈련 강화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till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that leaders have agreed to, both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in the Camp David.
사일러 전 분석관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합의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됐다면서도 억지력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며 억지력 확보는 끊임없는 도전이고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며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스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폭격에 대한 대응 폭격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폭격 등의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북한의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을 강도 높게 위협하며 새해 각종 추가 도발을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의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6일 김정은은 한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군사 첩보 위성 및 군사용 드론, 미사일을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언제든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군 지휘부에 적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선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군사 정찰위성 3기를 발사하는 한편 무인기 전력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해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양국 간 핵협의 그룹 신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과 전략 핵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 합동 군사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미한 군사 협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재래식 포탄과 탄약을 넘어 첨단 단거리 미사일까지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국 내에선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4일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 30일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고 말한 데 대해 그동안 미한 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왔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은 KN-23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에 SRBM을 지원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러북 간 탄도미사일과 포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래식 탄약과 포탄은 물론 KN-23을 러시아에 넘긴 것은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립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2월 열병식 때 공개한 뒤 2019년 5월 첫 시험 발사에 나섰고 현재는 실전 배치 상태로 알려진 최신형 무기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국 내 생산보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훨씬 싼 북한산 미사일을 들여오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확 뒤집기 위한 총공세가 아닌 이상 소모적으로 이 전세를 관리하거나 일정한 우위를 확보하는 정도의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국의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격 대비 가성비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들은 러브 간 미사일 거래를 양국의 군사협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핵 탑재가 가능한 KN-23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기종이라며 이 미사일이 러시아에 넘겨진 것은 러브 군사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KN-23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미사일 양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북한에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생산 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브 간 이런 거래는 한국을 직접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SRBM이라는 점에서 위협이 가중되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KN-23이 실전에 쓰여질 경우 이 미사일의 성능이 한층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여 차례의 KN-23 계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발사 플랫폼 다양화, 저각 발사, 탄두 개량, 대형화 등을 시도해왔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KN-23은 사거리 900km에 극초음속 회피 기동이 가능한 첨단 전술 유도 무기로 러시아군의 실전 사용은 해당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한층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 1 미군 기지까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신뢰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가혹한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이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북한이 KN-23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도 한국으로선 중대 관심사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취약한 공군 전력을 크게 보강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 내 조립 공장이 있고 러시아가 부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전투기 관련 협력 가능성을 꼽으며 비록 노후 기종이긴 하지만 무너져 있는 북한의 항공 전력 현황을 고려하면 북한에겐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추가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촬영 해상도 등 정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정권 유지하기 위한 대북 제재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들 그다음에 아직 완성도가 완벽하지 않은 재진 기술들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죠.
권영수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때 발표한 국방발전 5대 핵심 과제 중 난제로 남아있는 핵잠수함과 개별유도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포탄을 생산하는 조립식 양산체계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몇 달 새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한국 국방부는 위성사진으로 국가정보원은 휴민트를 통해 조립식 포탄 양산체계가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러브 군사협력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러브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으로선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러시아를 제어할 수 있는 독자 방안이 시급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카드가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그건 아주 확실한 레버리지죠. 미국도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살상무기 지원을 하겠다 하면 이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 이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러브 군사협력 문제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서 제공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부는 물론 국제 파트너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taking very seriously. We are discussing also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among ourselves in the European Union as well. And this is something we are strongly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북러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을 누구든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지원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럽연합이 국제 파트너들의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급과 관련해 이란을 제재한 것을 거론하며 유럽연합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면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과거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European Union has shown in the past, for example, in case of Iran, for the supplies of the drones, that we are taking action if we see enough evidence. Introducing sanctions.
스타노 대변인은 또 북한의 러시아로의 잠재적 무기 공급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에 대한 많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표적을 겨냥해 대규모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전쟁 범죄이고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러 미사일 거래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가 무기를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이는 세계 무대에서 고립돼 있다는 징후이고 절박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라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안보를 위한 유엔의 오랜 약속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실제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km에 달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추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확대되는 중대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정황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동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형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이 테러 조직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국장을 지낸 우지 루빈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하마스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 무기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서 BOA와 만난 루빈 선임연구원은 많은 나라들이 북한 무기를 구매하고 있고 가자지구 내에서도 북한 무기가 발견됐다며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하마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Many countries are buying North Korean weapons. Also, we found North Korean weapons in Gaza. But this is on.
이어 이는 상업적 판매라면서 북한은 사이버 범죄처럼 돈을 벌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화를 벌기 위해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을 이용했으며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살상력이 더 높은 신무기를 만들어낸 정황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비오이는 F-7의 신관에 비저 7류와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한국국가정보원은 8일 한국 언론 등에 BOA의 해당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무기가 언제 어떤 경로로 가자지구로 유입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루빈 선임연구원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와 같은 무장정파의 손에 들어갈 땐 통상 완제품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you know, all those Hamas, Hezbollah are not sophisticated industrial nations. Lord, they have industry.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은 일반적인 아랍 나라와 같은 정교한 산업 국가가 아닌 만큼 이들에겐 완제품 형태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완제품은 암시장에서 살 수 있고 이란과 북한은 이들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며 심지어 90년대에 북한이 스커드 B형으로 불리는 화성 5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완제품 형태로 판매했다는 공개 문서도 있다고 루빈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가 무기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제품을 넘기는 방식으로 북한이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BOA와 만난 중동지역 전문가 조나단 스파이어 박사도 북한이 돈벌이에 관심이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무기와 관련 기술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기꺼이 판매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며 하마스에 유입된 북한 무기가 북한의 외화벌이 시도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 is interested mainly in money, in hard currency, and it is willing to sell weaponry and expertise more or less to anybody who wants.
스파이어 박사는 그 결과 북한은 수년 동안 이란은 물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란과 시리아는 하마스가 속한 영내 동맹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긴밀한 동맹국이란 점까지 감안한다면 하마스가 북한의 지원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논리는 어렵지 않게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스파이어 박사는 F-7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무기고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분명 어떤 종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이 무기가 어떻게 가자지구로 유입됐는지 더 중요하게는 언제 유입됐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an example of the F-7 systems which have turned up in the inventory of Hamas weaponry in Gaza. Yes, this is.
이어 과거에는 이란에서 수단, 이집트 사막을 거쳐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일종의 무기 밀매 경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전후해 수단이 이란 주도의 영내 축의 일부에서 탈퇴하면서 이 경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들 무기가 언제 가자지구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몇 년 전 그 경로가 활발했던 시기에 들어가 계속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파이어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은 중동에 유입되는 무기가 F-7과 같은 소형, 중형 무기 수준을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무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우려했습니다. 무기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이 이를 중동 지역에 확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어 박사도 이스라엘 정부가 그와 같은 상황을 분명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이란의 미사일 체계가 벌써 최근 몇 차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There should certainly be concern.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plain to see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pecifically has its own very well.
이란은 자체적으로 매우 잘 발달된 미사일 역량과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미사일 산업을 발전시키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스파이어 박사는 최근 예멘 후티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뾰이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31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미사일의 엔진 덮개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탈 인바르 전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무기 확산국이며 무기를 구매할 충분한 돈이 있는 누구에게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proliferer of weapons and they could sell to anybody with enough money.
북한이 더 정교한 무기를 생산할수록 북한이 이들 무기를 판매해 결국에는 우리 지역이나 세계 다른 지역의 테러 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인바르 전 소장은 현재로선 북한이 방사능 무기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는 그에 따른 대가가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not reasonable to think, at least for now, that North Korea deliberately will sell.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경우 미국은 해당 무기에 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전 세계가 믿게 만드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테러 조직의 핵 기술을 포함한 정교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위험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걸프 지역 내 명내 문제가 아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쉽게 핵 확산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은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이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긴밀한 협력이 올해 글로벌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위험 분석업체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 위험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꼽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은 8일 발표한 2024년 10대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불량의 축으로 규정하며 이들 간 협력을 올해 전 세계를 위협할 다섯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북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량 국가라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혹한 제재와 미국에 대한 증오 공유, 국제법 위반 의지로 단결한 이들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불량 국가 지위와 군사화된 경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옛 소련 표준의 포탄 덕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수적인 자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간 오랜 협력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협력해온 역사가 있다며 이런 협력은 북한이 하마스와 후티 반군 및 기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에 무기와 미사일 설계를 공급하는 데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이들 불량 국가들의 상호 지원과 연대 심화가 글로벌 안정에 점증하는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서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위험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소모전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그리고 위성 프로그램 발전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이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비군사적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 지원, 선거 방해와 혼란 조장을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아닌 비대칭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을 묵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종종 새 불량 세력의 반서방 작전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이들 나라의 친화적인 중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묵인이 없었다면 이 세 나라의 불량 활동은 영향이 덜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세 나라들은 전략적 또는 이념적 동료가 아니라 주로 정권의 생존과 지정학적 이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대부분 거래 관계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중국이 부채질하거나 최소한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 이들 세 나라의 협력 확대가 가져올 파괴적인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첫 번째 위험 요인으론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 선거는 세계의 안보, 안정, 경제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평화로운 권력 이양,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정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패배한 쪽은 선거 결과를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확정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분할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의 혁신, 중국 경제의 회복 불투명성과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한 경쟁, 물가 상승, 기후온난화, 그리고 미국 내 정치 양극화로 인한 비즈니스 비용 상승을 나머지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공영 텔레비전 방송이 탈북민들의 필사적인 탈출을 그린 다큐 영화를 미국 전역에 방영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 탈북민들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아픔, 가족과 자유의 소중함이 미국 안방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 1호인 데보라 최 씨는 미국 공영방송 PBS가 탈북민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 비안드 유토피아를 미국 안방에 방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감격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최 씨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미국의 친구들에게 말로만 전했던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직접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왔을 때는 이런 일들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 예, 10수년이 지나가고 지금 이게 현실로 이제는 막 미국 공영 방송에서 지금 방영까지 된다니 진짜 이게 너무 되게 실감이 안 나고 되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미국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그냥 말로 제가 넘어온 그 역사들을 되게 말로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 비롯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되게 생동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그게 의미가 크고 더 자세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더 알게 될 거고 우리 탈북민들이 겪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감하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앞서 간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인디펜던트 렌즈를 통해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9일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두 가족의 북한 탈출과 강제 북송, 그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목사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지난 1월 세계 독립영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매들린 개빈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오는 3월 열릴 제96회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부문 예비 후보 중 하나로 최근 선정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PBS는 방영 나흘 전인 5일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탈출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또 북한이 주장하는 지상낙원 너머의 끔찍한 이야기들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한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아들을 애타게 그리는 탈북민 이소윤 씨와의 특집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탈북 과정, 한국 내 정착 생활 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영화가 미국 안방에 방영된다는 소식이 반갑다며 다양한 바람을 피어이에 나눴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됐을 때 극장을 직접 찾아 영화를 관람했다는 조성우 씨는 언론이 자주 다루는 핵미사일이나 김씨 정권에 가려진 주민들의 삶과 세뇌 공포 등 북한 체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제 뉴스에나 뭐 보도에 보도되는 뭐 세습 정치, 뭐 핵무기 개발 이거 외에도 잘 알려진 사람들의 보통 서민들의 마음 심리 상태 그런 공포와 아, 또 그리고 오랜 시간 또 오랜 세월 동안 받아왔던 그 세뇌 후에서 굉장히 이제 의식 같은 것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나중에 그 영화에 나는 그 할머니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자유의 땅에 와서도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북한에서도 계속 해왔던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세뇌 정치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고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구적으로 바꿔놨는지 그런 심각성 같은 것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뭐 의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현재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연승 씨는 앞서 이 영화를 보며 2시간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김 씨 일가가 파괴한 가족 간의 그리움과 사랑을 담고 있어 많은 미국 시청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가족보다는 이제 당과 실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말하자면 휴머니즘, 사람의 본성이죠. 자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을 지키려고는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사랑하는 가족조차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10대 청소년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정권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시청자들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3대에 걸친 노씨 가족 5명은 천신만 곳 끝에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안착했지만 이소연 씨의 17살 아들 정청구는 엄마와 재회하기 위해 탈북했다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뒤 14호 개천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무단장 지역에서 수년간 숨어 지내다 미국 내 기독단체 3.18 파트너즈의 도움으로 10여 년 전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한 저스틴 서 씨는 지난 10월 말 극장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며 펑펑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겪었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워싱턴에서 연쇄적으로 열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기독교 단체들과 공동 주도했던 서 씨는 많은 미국인이 이번 PBS 방영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중국의 잔혹한 실체를 바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지 말고 좀 중국에서 지금 많이 좀 포악한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좀 압력가 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 사람으로 대답해 주기를 그리고 국제 난민을 북한에 보내지 않게 좀 미국 사람들이 그걸 미국 정부에다가 좀 호소했으면.
일부 탈북민은 PBS 방영을 통해 색안경을 끼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허강일 씨는 종종 탈북민을 북한의 가족을 버리고 온 이기주의자로 매도한다며 영화를 통해 탈북민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잔혹한 환경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으면서도 왜 그런 아픔을 안고서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체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못살게 놀고 구박하고 죽이고 고문했으면 사람들이 이 길을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또 택했는지를 좀 절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 씨는 특히 김정은 정권의 세뇌와 감시로 가족 간에도 의심하고 고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통이 막힐 때가 많다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학 교원 출신으로 미국 남부에 사는 사라 씨는 영화를 통해 탈북민에 대한 일부 편견이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많은 언론에 비친 탈북민 등 주민들은 못 배우고 못 먹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톱이 고마 터지면 아프다고 아버지 쳐도 뭐 그 북한 사람들이 아프면 아무리 수천번 말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큐멘터리 나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람도 인간미도 있고 감정도 있고 정말 뜨거운 사람들인데 이들 표현하는 게 좀 가슴 아프고.
미국 내 탈북민들은 또 이 영화가 자유의 소중함을 미국인들에게 일깨우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호 씨는 자유세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게 어떤 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사치일 수 있다며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보며 자유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8일 뷰에이에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가 11일부터 시작되고 23일 5개 후보작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들 사이에 높은 관심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후보에 오를 것으로 내심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 기독교 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연대가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기독교연대는 8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국가 이념을 벗어난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하는 모든 북한 주민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한국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소에 구금돼 끔찍한 생활 환경과 잔인한 고문을 견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씨와 관련해 북한 정부는 수십만 명의 개인을 자의적으로 장기간 구금하고 기독교인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인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내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종교 관련 수감자들이 수감돼 있는 노동교화소의 환경은 끔찍하다며 대를 이은 김 씨 일가의 통제 아래 있는 북한 정부는 수용소 제도를 개혁하거나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는데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 기독교연대는 북한 정부의 수용소 제도를 폐지하고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별 사례와 전반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가 김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대는 앞으로도 종교나 신념 때문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과 모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물론 유럽연합, 영국,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의원들에게 북한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는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 출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 법제부장은 신앙의 자유는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4일 북한을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한편 세계 기독교 연대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은 국제법에 위배되며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투옥, 심지어 공개 처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연대는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모든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최소한 한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탈북민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린다에서 장래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될 리차드 닉슨이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길 꿈꾼 리차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I, Richard Bilhouse Nixon,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됩니다. 사건이 점차 커지자 닉슨은 증거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는 언론과 특검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닉슨은 증거 제출을 거부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1974년에 의회는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높자 닉슨은 사임을 발표하고 제럴드 포드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닉슨은 남은 20년 동안 저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22일 81살 생일이 지나고 103일 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1968년 1월 9일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설립됩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산유국의 석유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본부는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 영국, 서독 등에 대해 시행한 석유 금수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1968년 1월 9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가 설립한 아랍 산유국의 연대 기구입니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를 무기로 이용,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석유 공급 중단 또는 제한과 감산 조치에 압력을 가해 아랍에 대한 지지국들을 늘렸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10개 회원국 대부분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OAPEC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7%, 생산량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국영회사와 판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